여러분, 혹시 그 거울 미로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사방이 전부 거울로 둘러싸인 방 있잖아요.
아,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가끔 있는 그거 말씀이시죠? 길 찾기 진짜 힘든 곳이요.
네, 맞아요. 어떤 거울 앞에서는 내 모습이 엄청 뚱뚱해 보이고, 또 어떤 거울 앞에서는 막 비정상적으로 길쭉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게 그냥 재미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왜곡된 거울이라는 걸 아니까 그냥 막 웃고 넘기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그걸 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내다보는 그 유일한 창문이 누군가에 의해 아주 정교하게 깎이고 왜곡된 거울이라면 어떨까요?
와, 그거 진짜 섬뜩한 상상인데요?
그렇죠. 우리는 스스로 막 아주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굳게 믿겠지만 사실은 누군가가 쫙 설계해 놓은 환상 속에서 꼭두각시처럼 움직이고 있는 걸지도 모르거든요.
사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뉴스나 뭐 소셜미디어, 심지어 그 국가 간의 외교 성명 같은 것들도 본질적으로는 바로 그 거울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죠.
아,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오늘이 2026년 3월 25일 수요일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흥미로운 자료들이 바로 이 정보라는 이름의 거울이 어떻게 우리의 현실을 비틀고 또 통제하고 때로는 파국으로 몰아넣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되네요.
지금 저희 테이블 위에는 MBC 뉴스, TV조선, 매일경제, CNN 기사, 그리고 이 현상들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낸 관련 논평들이 놓여 있습니다.
자료가 꽤 다양하고 묵직하네요.
네, 만만치 않죠? 오늘의 미션은 바로 이겁니다. 국내 정치판에서 벌어지는 그 정보 조작 논란부터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기 시작한 AI 혁명, 그리고 지금 당장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중동 전쟁의 복잡한 이면까지.
듣기만 해도 전혀 다른 이슈들 같은데요?
그렇죠. 완전히 따로 노는 것 같지만 이 전혀 다른 듯 보이는 이슈들을 관통하는 거대한 맥락, 바로 정보와 생존이라는 열쇠로 이것들을 하나로 연결해 보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하나씩 틀어 볼까요?
아, 좋습니다. 그런데 그 본격적인 탐구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학습자 여러분께 아주 명확하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아,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필수적인 면책 조항이랄까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루는 국내 정치 이슈나 국제 분쟁 관련 자료들에는요, 좌파나 우파 또는 각국의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시각들이 막 혼재되어 있습니다.
네, 원본 자료들 자체가 아주 뜨거운 논쟁거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두 사람은 여기서 어떤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거나 뭐 누가 옳고 그른지 도덕적 판결을 내리지 않을 거라는 점을 아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절대 편을 들지 않겠습니다.
저희의 유일한 목적은 오직 제공된 원본 자료들에 담긴 주장과 아이디어를 아주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해보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는 것뿐입니다.
네,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거울. 현실 정치에서 불거진 그 정보 오염에 대한 이야기부터 들여다보죠.
TV조선 기사와 관련 논평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게시물과 관련된 논란이죠.
네, 맞습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X, 그러니까 구 트위터에 공유한 캡처 사진 한 장이 지금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아, 과거 그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보통 그 알이라고 부르죠. 그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왔던 글을 직접 캡처해서 올리셨죠.
네, 그 게시글 작성자의 고백 내용이 이 논란의 아주 핵심입니다. 자신이 방송을 보고 나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완전히 나쁜 사람, 악마로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를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자신이 속았다, 너무 후회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방송 내용이 자신의 투표권 행사에 결정적인 그리고 잘못된 영향을 미쳤다는 뼈저린 고백이네요.
맞아요.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제일 섬뜩했던 게 이게 그냥 흔히 말하는 정치인 명예훼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이 대통령 본인도 이 점을 아주 강도 높게 비판했고요.
그렇죠. 특정 정치인에 대한 조작 보도나 악마화가 단순히 한 개인을 공격하는 걸 넘어서는 문제라는 주장이시죠.
네,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자체를 비틀어버리고 사실상 투표권을 탈취하는 선거 방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민주공화정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을 했어요.
민주주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근간을 생각해 보면 이 주장의 무게감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민주주의를 믿는 이유가 대중의 이성적인 판단 때문이잖아요.
맞습니다. 대중이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는 건데, 만약 그 판단의 재료가 되는 정보 자체가 처음부터 오염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아, 재료가 썩었으면 절과물도 당연히 썩을 수밖에 없죠.
네. 대중이 아무리 밤을 새워가며 심사숙고를 해도 결과값은 무조건 오류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논평에서도 이 부분을 아주 날카롭게 짚고 있어요.
네, 제작진이 진짜 사과해야 할 대상은 자신, 그러니까 정치인이 아니라 억울하게 눈이 가려져서 선택을 강요당한 국민이라는 부분이죠.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이 사태의 본질이라는 거죠.
제가 이거 보면서 딱 떠오른 비유가 하나 있는데 약간 오류가 난 내비게이션 같아요.
아, 내비게이션이요?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 지도를 믿고 가잖아요. 근데 그 지도가 누군가에 의해 조작되었다면 운전자가 아무리 베스트 드라이버여도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결국 엉뚱한 목적지에 도착할 수밖에 없죠. 벼랑 끝으로 갈 수도 있고요.
와, 아주 딱 맞는 비유네요. 지도가 틀렸는데 운전 실력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날카로운 딜레마가 하나 생깁니다. 지금 언론사 측에서는 대통령의 이런 사과 요구를 언론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다, 이렇게 맞서며 반발하고 있거든요.
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는 또 절대적으로 수호해야 할 가치니까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배우지만 동시에 그 자유라는 방패 뒤 숨어서 대중의 결단을 비트는 조작을 한다면 도대체 이 언론의 자유와 조작 사이의 경계는 누가 어떻게 정해야 하는 걸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게 단순히 한 정치인과 언론사의 힘겨루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대사회가 직면한 가장 근본적이고 어려운 숙제죠.
네, 미디어 윤리랑 대중의 알 권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논평자가 지적하는 게 바로 언론이 가진 어떤 특권의식이나 엘리트주의의 폐해거든요.
엘리트주의요? 자신들이 여론을 이끌을 수 있다고 믿는 그런 거요?
네, 언론은 원래 팩트를 투명하게 전달하는 매개체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중의 인식을 설계할 수 있다고,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그건 권력을 넘어선 폭력으로 돌변한다는 겁니다.
와, 설계한다는 표현이 진짜 무섭네요. 기사 한 줄, 방송 한 장면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후회할 투표로 이어진다는 게 방금 그 시청자 게시판 사례로 증명이 된 셈이니까요.
네, 이 사건은 가짜뉴스와 선동적인 보도가 민주주의에 얼마나 거대한 후유증을 남기는지, 정보의 왜곡이 개인의 삶과 국가의 운명을 동시에 어떻게 훔쳐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듣고 보니까 진짜 우리가 매일 보는 뉴스나 미디어가 무섭게 느껴지네요. 인간이 만든 미디어가 이렇게 복잡한 의도랑 편향성으로 가득 차서 우리를 엉뚱한 목적지로 인도한다면 약간 이런 엉뚱한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상상이시죠?
아예 인간의 감정도 없고 그런 특권의식도 없는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하고 강력한 정보 처리 장치, 즉 인공지능에게 우리 사회의 내비게이션을 그냥 통째로 맡겨버리면 어떨까요?
오, 아주 자연스러운 전환이네요. 완벽한 기계에게 운전대를 넘긴다. 흥미로운 접근입니다.
네, 그래서 준비한 두 번째 자료가 바로 매일경제신문 창간 60주년 국민보고대회 결과물인 신간 AI 네이티브 코리아입니다.
이 책 내용 저도 유심히 봤습니다. 여기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핵심 키워드는요, AI의 발명이 아니라 바로 확산입니다.
확산이요? 그러니까 이제 발명하는 단계는 지났다는 건가요?
그렇죠. 과거에는 AI가 무슨 실험실 안에서 천재과학자들만 만지작거리는 최첨단, 다 할 수 없는 기술이었다면 이제는 전기나 인터넷, 수도처럼 우리 사회 시스템 전반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와, 숨 쉬듯이 당연한 인프라가 되었다. 기사에서도 보니까 AI를 단순히 생산성을 막 폭발시키는 마법의 도구로만 보지 않더라고요. 동시에 일자리나 윤리, 심지어 환경에까지 위협이 되는 양면적 기술로 묘사하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거대한 변화에 올라타기 위해서 4대 축을 제안하고 있죠. AI 확산, AI 특례, AI 기반, 그리고 AI 국가 운영.
네, 그 4대 축과 10대 실행 전략을 요약하고 있는데 단순히 기술을 기업에서 많이 쓰자는 차원이 아닙니다. 국가의 법령, 제도, 심지어 정부 운영 방식까지 통째로 AI 시대에 맞게 재설계하자는 아주 거대한 청사진이죠.
네, 근데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제가 이 관련 논평을 읽다가 정말 확 꽂힌 비유가 하나 있었어요.
아, 어떤 비유였죠?
그 건담 더블로라는 애니메이션 아시나요? 거기 보면 베다라는 초인공지능이 등장하거든요.
아, 베다. 저도 압니다. 세상의 모든 데이터를 다 빨아들여서 완벽한 정답을 내놓는 존재잖아요.
맞아요. 인간들을 대신해서 방향성을 통제하는 일종의 신 같은 존재죠. 논평자가 이 배달을 언급하면서 개인적인 고백을 해요. 매일 업무에서 AI를 막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 턱하고 막히는 답답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AI가 한계에 부딪혔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그 반대입니다. AI의 능력이 모자란 게 아니라 그 똑똑한 AI를 다루는 자기 자신의 스킬이나 상상력이 너무 빈곤해서 막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초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역설적으로 인문학과 철학을 공부해서 질문하는 상상력을 키워야 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아주 깊이 있는 통찰이네요.
근데요, 저는 솔직히 여기서 약간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요.
반론이요? 어떤 점에서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걸 다 아는 완벽한 기계가 나타나서 정답을 딱딱 떠먹여주는데 인간이 굳이 왜 골치 아프게 철학과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진화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까?
그냥 AI가 주는 답을 받아먹으면 편하지 않냐,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냥 편하게 AI한테 의존하다가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은 퇴화하고 결국 상상력이고 뭐고 그냥 도태되는 게 인간의 아주 자연스러운 수순 아닐까요? 너무 이상적인 얘기 같아요.
그 시각도 아주 현실적이고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기술에 종속될 거라는 두려움이죠. 하지만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왜 논평자가 상상력과 철학을 강조했는지 그 작동 방식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큰 그림이요?
네. AI가 인간보다 뭐 추론, 유추, 데이터 해석 이런 걸 압도적으로 잘하는 시대가 온 건 부정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네, 저보다 100배는 똑똑하더라고요.
그런데 AI에게는 결정적인 한계가 하나 있습니다. AI는 본질적으로 질문 받은 것에 대해서만 대답하는 기계라는 겁니다.
아,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AI한테 여기서 서울역까지 가장 빠르게 가는 길을 찾아줘 라고 하면 아주 완벽하게 찾아주겠죠. 하지만 AI가 먼저 우리한테 근데 너 서울역이 왜 가는 거야? 거길 가는 게 너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질문은 절대 스스로 던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엔진 성능이 아무리 미친 듯이 좋아도 그 자동차의 운전대를 꺾어서 목적지를 정하는 건 여전히 인간의 몫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AI에게 어떤 방향성을 줄 것인가?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할 것인가?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롬프트입니다.
와, 프롬프트. 그냥 명령어 입력창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네,
결국 그 프롬프트의 질, 질문의 수준이 그 사람 더 나아가 인류의 지적 수준을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인간이 스스로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를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AI가 시키는 대로 뻔한 답만 얻고 살겠죠.
네. AI는 그저 기존에 쌓인 과거 데이터의 편향성이나 오류를 무한대로 복제해내는 깡통에 불과해지는 겁니다. 완벽한 대답을 쏟아내는 기계 앞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면 그 어느 때보다 더 위대한 질문을 던지는 능력이 진짜 생존 기술이 되는 거죠.
약간 소름 돋네요. 기계가 똑똑해질수록 기계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기계를 압도할 만한 철학적 고민을 인간이 해야 한다니. 정말 무거운 숙제입니다.
그렇죠. 올바른 질문을 던진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렇다면 방금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그 올바른 질문이라는 게 이 현실 세계에서 얼마나 절실하고 또 얼마나 찾기 힘든 건지 그 가장 극단적인 사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중동 이야기군요.
네, 지금 전 세계가 정답은 고사하고 당장 내일의 생존을 위해서 대체 무슨 질문을 던져야 할지조차 몰라서 피를 흘리며 헤매고 있는 곳. 바로 25일째 접어든 중동전쟁입니다.
네, 저희가 살펴볼 세 번째 이슈죠. MBC 뉴스, CNN 기사 그리고 여러 논평들이 다루고 있는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사이의 극한의 혼란 상태입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복잡하고 가장 위험하게 얽힌 지정학적 위기잖아요.
맞습니다. 모든 국가의 이해관계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죠.
제가 이 CNN 기사랑 다른 자료들을 번갈아가면서 읽으면서 제일 당혹스러웠던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점이 당혹스러우셨나요?
이게 같은 날 벌어지는 일이 맞나 싶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평행우주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 팩트 자체가 서로 안 맞아요.
아, 양측의 주장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죠.
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막 자랑스럽게 협상이 아주 생산적이었다. 5일 동안이나 공격을 멈췄다 이러면서 당장 내일이라도 평화협정이 타결될 것처럼 말을 해요.
네,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죠.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이란은 무슨 소리냐, 우리는 너네랑 대화한 적도 없다 하면서 코웃음을 치잖아요. 그러고는 보란듯이 이스라엘 상공에 집속탄 미사일을 쏴버리고 테라비브를 공격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그게 바로 전형적이고 가장 끔찍한 안보 딜레마의 늪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쪽에서 내미는 평화 제안이나 협상 시도가 상대방에게는 치명적인 기만 전술이나 함정으로 해석되는 극한의 불신 상태죠.
아, 불신. 이란의 요구 조건을 봐도 지금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어 보이더라고요.
네, 이란이 지금 고수하는 방침들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코너에 몰려 있는지 또 역으로 얼마나 강경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전쟁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고요.
배상요? 이스라엘이 해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들의 거의 유일한 군사적 억지력인 탄도미사일, 이거 절대 제한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건 세계 원유의 대동맥이라고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절대 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 호르무즈 해협. 기름값 요동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근데 제가 관련 논평을 보면서 정말 등골이 오싹했던 대목이 있어요. 바로 이 의심과 공포에 대한 분석이었는데요.
논평자가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며 추측한 부분 말씀하시는군요.
네. 이란이 미국의 그 대화와 제안을 미국의 유력 파트너로 점찍은 그 갈리바프 의장과의 접촉을 칼같이 거부하는 진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게 혹시 암살 함정이 아닐까 하는 극도의 공포 때문이라는 겁니다.
협상을 미끼로 유인해서 죽이려는 거다.
네. 논평에서 과거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 사례를 들잖아요. 미국이 평화회담을 핑계로 미군 공수부대를 싹 투입해서 이란 수뇌부를 통째로 체포하거나 납치, 암살하려 한다는 그런 끔찍한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는데요. 이란의 그런 공포증이 과연 근거 없는 망상일까요?
상대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 생각하면 테이블에 나갈 수가 없죠.
맞습니다. 이란 입장에서 철저히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그 공포는 지극히 합리적인 계산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와 그 가족들 그리고 수많은 혁명수비대 수뇌부들이 이스라엘과 미국의 타격으로 실제로 목숨을 잃었으니까요.
아, 이미 엄청난 피를 흘렸군요.
네, 이란 수뇌부 입장에서는 협상 테이블에 걸어나가는 행위 자체가 자신의 목숨이라는 판돈을 걸어야 하는 치명적인 러시안 룰렛인 셈입니다.
와, 목숨을 건 협상이라.
게다가 최근에 이란의 새로운 안보수장 자리에 이슬람 혁명수비대 출신의 초강경파가 임명되었습니다. 이 강경파들의 뇌구조 안에서는 미국과의 타협이란 곧 체제의 붕괴, 즉 죽음을 의미합니다.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거죠.
듣고 보니 이란 상황도 참담한데 주변국들 움직임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평화를 원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들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면서 속으로는 자기들 계산기만 미친 듯이 두드리고 있잖아요.
중동이라는 거대한 체스판에서 다들 자신만의 게임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만 봐도 그래요. 그 헤즈볼라로 자국민을 보호할 완충지대를 만든다? 이런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서 레바논 영토의 거의 10분의 1에 달하는 리터니강 남쪽을 아예 공식적으로 점령하려고 들잖아요. 이거 안보를 핑계 삼은 대놓고 영토 확장 아닙니까?
정확한 지적입니다. 안보 불안을 지렛대 삼아 지정학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수순이죠. 다른 플레이어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UAE의 행보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쪽은 같은 아랍권이니까 이스라엘을 규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평상시 표면적인 명분이라면 아랍 형제국의 위기에 함께 분노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 정치는 다르죠. 이들은 지금의 이 난장판을 평소 눈엣가시 같았던 시아파의 맹주 이란을 완전히 분괴시킬 수 있는 천재일호의 역사적 기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적의 적은 나의 친구다. 이란이 망하길 바라는군요.
네. 그래서 오히려 대이란 강경 입장으로 싹 선회해서 내심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지상작전까지 옹호하고 방관하는 분위기가 읽히고 있습니다.
와, 진짜 피도 눈물도 없네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정치에서 자기 위기 모면하려고 어떻게든 빨리 순위선언만 하려고 안달이고요.
맞습니다. 그 와중에 파키스탄은 또 뜬금없이 나타나서 자기가 3국회담 중재를 하겠다고 자처하고 나섰죠.
그러니까요. 논평자도 딱 지적했잖아요. 파키스탄이 도대체 여기서 무슨 지분을 챙기려고 이렇게 오지랖을 부리는지 의문투성이라고요. 자기들 내부 경제도 엉망이면서.
철저한 외교적 몸값 올리기죠. 튀르키예와 유럽연합, EU 정도만이 전면전으로 번지는 걸 막아보려고 필사적으로 외교적 수사를 쏟아내고 있지만 이미 곧비 풀린 마찰을 멈추기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진짜 혼돈 그 자체네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먼 중동 사막의 모래바람에 신경을 써야 할까요? 이게 결코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이 거대한 혼돈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뼈아픈 시사점은 이 불길이 절대 중동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장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쥐고 흔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원유 공급망이 마비되겠죠. 당장 우리 동네 주유소 기름값부터 미친 듯이 뛸 거고요.
맞습니다. 기름값 폭등은 곧 물가 폭등으로 이어지고 우리 경제 전반에 치명타를 입힙니다.
네, 그리고 논평에도 나오지만 지금 우리나라 시민사회에서 국군 파병 반대 서명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아주 절박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죠.
대한민국 헌법에 침략전쟁을 부인한다는 조항이 있잖아요. 그 헌법을 근거로 이 명분 없는 진흙탕 싸움에 우리 젊은이들이 파병 명목으로 휘말려 들어가는 걸 막아보려는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지구 반대편에 그 지독한 공포증과 이기적인 탐욕이 지금 당장 대한민국의 안보와 우리 일상의 평화를 직격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붕괴된 상태에서 생존 본능만 격돌할 때 어떤 지옥이 열리는지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거죠.
네. 자, 여러분. 이제 숨을 좀 깊게 고르고 오늘 우리가 이 테이블 위에 어지럽게 펼쳐두었던 세 가지 거울들을 하나로 쫙 겹쳐볼 시간입니다.
네, 정리의 시간이군요.
지금까지 우리는 누군가의 선택을 조작하는 국내 정치의 정보 오염 논란, 그리고 우리의 일하는 방식과 뇌 구조까지 바꿀 AI 네이티브 혁명, 마지막으로 팩트 자체가 산산조각난 중동의 참혹한 25일째 분쟁까지 짚어봤습니다.
얼핏 보면 너무나 동떨어진 서로 다른 세계의 이야기들 같았죠.
네, 하지만 결국 이 모든 이슈의 끝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당신의 치열한 삶과 아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선거일 아침에 투표소에 들어가서 던지는 그 소중한 한 표가 어떻게 조작된 정보 거울에 의해 원래의 방향을 잃고 누군가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리는지.
네, 그리고 내일 당장 출근해서 마주할 AI라는 이 거대한 인프라가 과연 우리에게 위대한 상상력을 촉구하며 진화시킬지, 아니면 생각하는 능력을 거세해버릴지.
그리고 나와는 아무 상관없어 보이던 저 지구 반대편 국가들의 극단적인 불신과 의심이 어떻게 당장 내 지갑 속의 생활비를 갉아먹고 국가 안보를 뒤흔드는지 말이죠.
결국 이 세 가지 이야기들은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하나의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와 왜곡된 판단이 어떻게 우리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가라는 거죠.
아주 묵직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깊은 탐구를 서서히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이 혼자만의 시간에 곰곰이 아주 깊게 씹어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도발적인 생각거리. 어떤 질문입니까?
오늘 우리가 AI 네이티브 코리아 다루면서 그랬잖아요. 다가올 AI 시대에 인류가 도퇴되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인간이 인문학적 사유를 통해서 기계보다 더 위대한 질문, 더 좋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요.
네, 프롬프트의 수준이 생존을 결정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저 피비린내 나는 중동의 아비규환이나 아니면 고작 캡처 사진 한 장에 서로를 악마라고 삿대질하며 극단으로 치닫는 우리의 정치판을 가만히 지켜보면요.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진짜 위기가 과연 우리의 지능이 모자라거나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걸까요?
지능의 문제가 아니다.
네,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끊임없이 서로를 의심하고 맹목적으로 미워하고 이기적인 탐욕을 부리는 우리 인간 본성 자체의 그 비합리성이 아닐까요?
아, 인간의 어두운 본성 그 자체를 짚으시는군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만약 우리가 세상의 모든 데이터를 다 통달했다는 그 초인공지능 베다 같은 녀석한테 지금 저 미치도록 복잡한 중동전쟁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완벽한 프롬프트를 딱 입력한다고 칩시다.
네, AI에게 해법을 묻는다면?
과연 그 AI가 모두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평화롭게 화합하는 아주 아름다운 해법을 짠 하고 내놓을까요?
글쎄요.
아니면 이 지구상에 쌓여온 인간들의 그 지독한 증오, 공포, 탐욕의 데이터를 싹 다 분석해본 뒤에 양측이 서로를 가장 빠르고 가장 효율적으로 지도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상호 확증 파괴의 시나리오를 정답이랍시고 도출해낼까요?
와,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는 질문입니다. 기계는 가치 판단을 하지 않고 오직 데이터의 효율성만 따질 테니까요.
그렇죠. 기술이 진화하기 전에 우리 안에 이 깊은 갈등과 미움을 해결하는 능력이 먼저 진화해야 하는 건 아닌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무리 완벽하고 투명한 기술이 발명한다고 해도 그 기술에 밥이 되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방향을 지시하는 건 결국 우리 인간이니까요.
맞아요. 그 우리 안의 증오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말은 뻔하죠.
네. 초인공지능 시대의 결말은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가장 똑똑한 기계가 오히려 우리의 가장 어둡고 파괴적인 본성을 극대화하는 아주 효율적인 흉기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다는 섬뜩한 경고네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제가 방송 열면서 말씀드렸던 그 거울미로 비유를 다시 한번 떠올려봐 주십시오.
사방이 왜곡된 거울로 덮인 방이었죠?
이제 머지않아 우리 손에는 AI라는 세상의 모든 것을 완벽하고 투명하게 비춰준다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거울이 쥐어질 겁니다.
네.
하지만 그 거울을 들고 있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 여전히 맹목적인 분노와 두려움으로 일그러져 있다면 어떨까요? 그 투명한 거울 속에 비친 세상의 모습 역시 영원히 빠져나갈 수 없는 지옥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아무리 압도적인 정보와 기술이 주어지더라도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굳건하게 중심을 잡아야 하는 건 우리 자신의 이성과 통찰력이라는 말씀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기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인간만의 영역인 셈이죠. 오늘 이 깊고 복잡한 정부의 숲을 저희와 함께 끝까지 헤쳐나와 주신 청취자 여러분, 당신의 지적 호기심과 끈기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정말 묵직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들을 나눈 것 같습니다. 저도 아주 유익했습니다.
네, 세상은 여전히 얽히고 설킨 거울미로 같고 속기 쉽지만요. 우리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면을 들여다보고 또 서로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한 언젠가 반드시 분명한 출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끊임없는 의심과 질문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뇌를 아주 시원하게 깨워줄 새롭고 흥미진진한 탐구 자료들을 한가득 안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세상을 향한 호기심의 안테나 팽팽하게 세워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깊은 탐구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